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한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저희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과 같은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 이렇게 읽었고 있습니다. 대개들 보면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해석하기 쉬운 그런 성경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이 사실 오늘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만히 대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쉽게 생각한 이유는 아마도 이 내용이 어떤 은사를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은사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달란트가 영어 성경에는 탤런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탤런트는 재능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보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곧 재능을 주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인이 준 재능을 열심히 활용을 해서 그것으로 많이 남긴 그 종이 칭찬을 받았노라 이런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준 재능을 전혀 쓰지 않음으로써 남긴 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는 예수님이 준 달란트 재능 은사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많은 걸 남기는 그런 착한 종이 되어야 천국 가서 상도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달란트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가 영어 성경에 탤런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본문의 달란트가 재능을 의미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서 말한 달란트는 당시 그 당시 화폐 단위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달란트를 화폐 단위로만 그렇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지 재능이란 의미로 언급되어 진 부분은 없습니다. 또 이 본문을 보면은요 주인이 종에게 그 달란트를 준 것을 재능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는데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능대로 주었다는 건 이미 종들에게 뭔가 재능이 각기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이제 맡겼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주었는데 또다시 그 달란트를 준 것을 재능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달란트가 뭘 의미하느냐, 거기에는 뭐 그렇게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달란트가 은사를 의미한다면은 결국 여러분은 뭔가 이제 예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사를 받은 게 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은 그러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사가 뭐예요? 뭘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대개 보면 은사를 그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내가 주께 받은 은사다. 뭐 그렇게들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 잘하는 게 은사 받은 것이고,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은사들을 각기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잘하는 것도 없고요. 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남 돕지도 못하고요. 또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봉사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겠습니까? 은사를 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서 은사를 찾기가 힘들어지죠. 저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많죠. 저는 은사 얘기할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참 글 쓰는 은사가 있고, 또 문서 작업하는 은사도 참 많고, 컴퓨터를 또 잘하는 은사도 있고, 은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물론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뭐 좀 글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아리한글이라 하죠. 그 문서 작업도 제가 좀 잘합니다. 주어 맞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 제가 분명히 좀 잘하죠. 제가 꽤 잘한 편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또 컴퓨터도 제가 우리 교단에서 컴퓨터 박사로 통합니다. 조립도 하죠. 고쳐버리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걸 제가 은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한다. 이것이지 그걸 해가지고 제가 뭐 예수님이 좀 은사라 이렇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글을 좀 쓰지만은 저보다 글을 더 잘 쓰고 많이 쓴 분들이 많습니다. 문서 작업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도 저보다 더 잘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이 은사를 재능이라 얘기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가진 재주는요, 그 수준이 모두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각기 다 다릅니다. 잘한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런 재주를 우리가 은사로 이해를 한다면 결국 은사도 수준이 있다. 그런 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에 대한 차별이 결국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는 은사를 예언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위로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영을 분배라는 것,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은사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은요, 단지 뭐 글 쓰고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같은 재주가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어졌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쉽게 은사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사를 봤을까? 나 모르겠다. 괜찮아요. 아무도 은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줬고 그 재능으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걸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 우리도 그렇게 상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억지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풀어가요.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은사 얘기를 빼버리면은 도대체 달란트 비유에서 뭘 이제 말할 수가 있냐 그거죠. 사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은사 얘기, 종들이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상 받은 얘기 그런 거 다 빼버리면요. 이 비유를 본문해가지고 아마 설교할 사람이 뭐 제가 생각 그렇게 많지를 않을 거예요. 마치 장기들 이렇게 찻대고 포대고 하면 뭘 장기 두느냐. 뭐 이런 거는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쉽게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이 비유는 이 앞에 나온 열천의 비유와 동일하게 천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절에 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이와 같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14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 달란트 비유는 일절에 그때의 천국은 이 말 계속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와 똑같이 동일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걸 자꾸 편히 사는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이 천국은 그저 편히 사는 나라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구분하는 그런 나라고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구분해 버리는 그런 나라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구분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 비유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이 천국이 그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느냐 그걸 아는 게 깨어있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잘들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그 본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각기 재능대로 돈을 맡기는데 한 종은 다섯 달란트, 또 한 종은 두 달란트, 또 한 종은 한 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한 달란트는 이제 한 7억 정도의 그 화폐니까 돈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약 35억이란 돈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아주 만 돈을 받았습니다. 땡 잡은죠. 그리고 다섯 달란트로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 배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또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장사에서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이 종은 그 받은 달란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고스란히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에 묻었던 돈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하더란 얘기죠. 우리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다른 종은 그 받은 것을 장사해가지고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내어놓았는데 이 종은 장사도 하지 않고 남긴 것도 없이 받은 걸 그대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는 이런 책망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냐면은 칭찬받은 종이 주인에게 열심히 받은 것을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께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많은 걸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다는 거죠.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남긴 것이 없으면은 예수께 책망을 받고 상도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뭘 얼만큼 일했든지 간에 내가 뭘 남겼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은사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뭘 남겼는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해왔고 평생 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남긴 것이 뭔지, 뭘 얼마 남겼는지 그걸 누가 아무도 몰라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한 사람의 수가 남긴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에서 교회로 나오게 한 사람이 없다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네요. 또 교회로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이런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본다면은 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제멋대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다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뭘 가르치고 단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하는 말에 자기 생각을 얹혀버린 채 그냥 목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흘러가고 그래 뭔가 내 마음에 좀 와닿는다 싶으면 아멘하고 그게 지금의 교인들 실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순을 몰라요. 모순은 있는데 그 모순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달란트 비유에서요, 종들이 남기고 남기지 못한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중요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내가 뭘 얼마 남겼는가, 남기지 못하는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 둘 필요가 없어요. 많이 남겨야 천국에 상을 받는다, 없습니다. 많이 남겨야 상을 받는다면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종들 애초부터 받은 돈 액수가 달라요. 이게 불평의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다른 종이 자기보다 더 많이 상을 받는 거 보면서 아니 예수님 나도 다섯 달란트 받았으면 충분히 그만큼 남깁니다. 나 제주 그만큼 있습니다. 근데 왜 두 달란트 줍니까? 이런 불평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받은 은사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기고 뭐 그리야 상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도대체 이 본문은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고 계속 모순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르고 이런 책망을 받은 이유를 장사를 하지 않아서 남긴 것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성경이든 잘못된 그런 이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소유를 이제 그 맡기면서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그냥 재능을 따라서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 주면서 장사해가지고 남겨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그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장사해란 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에서 남긴 것이 없다고 해서 주인에게 잘못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종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 자기가 술 먹고 써버렸다든가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종은요 이 주인의 것을 유용해서 허비하지를 않았습니다. 곱게 땅속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들고 왔어요. 비록 남긴 건 없지만은 받은 건 그도 있다 그 말입니다. 받은 건 있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손에 끼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책망 드려야 될 만큼 잘못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해서 남긴 것이 없긴 없으니까 주인에게 충성치 않은 것이고 게으르고 그래 책망받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본문 내용과는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4절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다가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종이 주인에게 보고한 그 내용이죠. 이 구절을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처럼 받은 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종이 나름대로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종이 주인을 어떤 사람을 알았냐면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자흙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색하고 매정하고 지독한 사람 그 뜻입니다. 인색하고 매장하고 지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인색하고 지독한 사람이니까 심지 않은 데서 뭔가를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으면서 뭔가를 모으려고 한 사람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털도 안 뽑고 날로 먹는 사람 그거예요. 그만큼 지독하다 그 말이죠. 농사식으로 말하면 풀도 안 뽑고 땅도 비료도 안 뿌리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열매를 갖고 싶어하는 것. 그런 성깔머리의 사람은 그 말입니다. 이게 주인이야 종의 판단이었습니다. 주인을 이런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종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다른 종들처럼 받은 것으로 장사해서 혹시 손해를 본다면은 주인에게 야단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장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익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가장 염려 걱정하는 건 장사에서 혹시 내가 손해보지 않겠는가? 과연 잘 되겠는가?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 주인한테 그 이제 한 달간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받은 것으로 선뜻 장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장사도요, 소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재능이에요, 그것도 재능. 네가 나를 생각할 때 난 장사에 소질이 없어. 그런 생각한다면요, 쉽게 장사를 못 합니다. 시작을 못 해요. 그러고 보면은 각기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준 것이 그 종들이 받은 것으로 장사에서 많이 남길 재능이 있을 봤다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에 그만큼 재능이 없었다는 것도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거 잘한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앞에도요. 누가 뭐 그 주인이 돈 주면서 떠나면은 남들 장사, 나 장사 못 합니다. 전 장사 죽을 소질 없습니다. 일단 장사는 사교성이 참 중요한데, 전 그건 재명이거든요. 남하고 쉽게 못 치네요. 가가지고 물건 사러 말도 못 합니다. 한 7억 가지고 시작하면은 한 달 만에 말아먹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장사를 안 하고, 그냥 그 애는 묻어두자. 묻어두가지고 주인 오면 그 사람 돌려드리자. 잘한 거죠. 장사가 다 날려버리면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가 될 것인데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으니까 오히려 야 잘했다. 칭찬해줘야 마땅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요. 왜 장사 안 했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참 큰 오해인데 장사를 안 하고 다른 종처럼 남는 것이 없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참 인색한 사람이고 지독한 사람이요. 뭐 털도 안 뽑고 날로 먹는 그런 사람 아니요. 이렇게 말한다면 화가 날 법도 하죠.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그런 왜곡과 오해가 책망을 받는 이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 보면은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26절을 보십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인이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그처럼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면은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 이자 놀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두었다가 그럼 이자가 생길 게 아니냐? 그럼 내가 돌아왔을 때에 그 원금과 이자를 내놓는 것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처럼 그 일하지도 않고 막 얻고 싶어하는 그런 인색과 지독한 그런 사람을 알았다면은 그 돈을 그냥 묻어둘 것이 아니고 이자 놀이라도 해서 그 이자라도 내놔야 그게 주인을 위한 마땅한 행동이라 그 말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책망받은 종의 잘못된 뭔가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돈을 땅에 묻어둔 것이 뭘 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섣불리 움직여서 손해를 보면은 주인에게, 그 지독한 주인에게 책망을 드릴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돈을 땅에 묻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 종이 돈을 땅에 묻어버린 것은 뭡니까? 주인에게 야단 맞지 않으려는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야단 맞지 않겠다 그 방편이었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에게 야단 맞지 아니할까 그 생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종은 이자 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이자라도 받는다 그 생각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 종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오로지 이 종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 생각하며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면서 돈을 땅에 묻어둔 것이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야단 맞지 않으려는 나를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리한 길인가 여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 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유익보다는 주인의 유익을 생각한 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종의 소유로 준 것이 아니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냥 소유를 맡긴 거예요. 맡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를 남긴다 할 때 그것은 종들 소유가 안 됩니다. 주인의 소유죠. 결국에 온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남긴다고 해도 나에게 돌아올 것은 아니기,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고 오면은 장사하고 남긴 건 자기를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주인을 위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은 종의 다른 점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나름대로 주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나에게 유리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준다, 복을 주는 분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게 되게 생각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죠. 예수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복을 주니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제 복을 받는다.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게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복 주고 안 지킨 벌을 주니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바로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몽땅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하는 것. 결국에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고 주인을 위해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악하다 게으르다.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주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리함을 생각하는 게 악한 것이고 주인을 위해 하는 것이 없으니 게으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의 유리한 것, 나에게 이익된 것,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게 있다면은 피로써 모든 죄가 용서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신자의 마음에 살아있고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한다면 신자는 자연히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내주고 증거되는 그런 방향으로 살고자 하게 됩니다. 그게 신자 됨이지 않습니까? 내 유리함을 자꾸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게 유리한 방법 그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뭔가 어떤 불리하고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게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 예수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자에게는 무엇을 하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히 예수님을 위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유리함을 좇지 않는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인될 때에 주님이 보이는 것이고 내 유리함보다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내 이익을 얻는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좀 더 드러나지고 증거되어지는 그게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와진다 그 말이죠. 그게 주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가 뭘 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피로써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지신 긍휼이고 그신 사랑이라겠습니다. 이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에 놓인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집착과 욕망을 제거하시고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남아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장사에서 남긴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남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29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주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자, 기쁨과 감사로 풍족하게 되죠. 그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남게 되어진 거예요. 신자는 그 기쁨과 감사로 풍족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 열심히 신앙을 한다고 막 부닥치고 하긴 하지만은 온통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기쁨과 감사의 풍족함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날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풍족함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긍휼과 그 사랑에 내 온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게 있어요. 뭐 죄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과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남겨놓는 것은 기쁨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를 바라고 살아간 신자에게 주어진 이익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 여러분 인생에 남게는 이익, 그 이익은 긍휼과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고 감사다. 그게 여러분께 주어지는 놀란 이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남긴 이익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남겨져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이익이 있다면 여러분의 장사는 성공한 것입니다. 주를 믿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장사는 성공이죠. 그 기쁨과 감사 그것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성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풍족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기대하고 정말 소망하고 정말 바래야 될 그 성공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풍성해진 그 인생.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남김이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주를 바라보시란 얘기입니다. 그게 정말 깨어있는 대로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남겨져야 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이것이 남겨진 성공한 인생이구나. 깊이 돌아보시면서 이 성공의 인생을 바라고 소망하시고 주께 그런 인생을 구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주님의 은혜에 던져놓고 주를 바라고 살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노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들이 오로지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를 보지를 못하고 나만 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된 것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해나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그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온 마음이 주님께 붙들려서 오로지 주만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 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기쁨과 감사가 남겨지게 하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공의 인생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 성공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